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40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자리에 놓은 광수는 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밑으로 앙토하지 않아 쌀인 나무로 엮은 산자가 스산하다.
어떤 계집년이 나한테 간사 떠라는지는 몰라도 그 계집년 발자가 한참은 오그라들걸. 그래, 안 오길 잘했지. 내 상통 받더라면 아마 기절해서 오줌이라도 갈길걸.
박 씨와 같이 행랑채에 들어갔던 길순이가 바깥에 다시 나와 남편에게 입을 쫑긋해 보였다. 남편에게 청을 들거나 어려운 부탁이라도 할 때면지는 길순의 재롱이다.
아무리 여자가 값이 없다고 해도 여태껏 집 귀경, 땅 귀경 한 번씩 끼지 않고 말이 되나? 멀지도 않은데 날래 갔다 오게나. 날래 얼른 갔다 오게.
어느 사이에 길순의 사정을 알아챈 병권 영감이 원도의 등을 떠밀었다.
에휴, 우리 노제 같은 그 새에 이 백 번도 더 뛰어왔을게요.
아이고 영감도, 아이 숨찬 소리 좀 그만 하실까이? 아이 백번 노든 천배 노든 내 삼아 내 다리 놓지. 뭐 영감 등에 업혀 온다고 그람도.
그 말 말고.
박씨는 눈귀로 이지르르 흐르는 진물을 훔치며 영감에게 대들었다.
아니 이 더위에 또 어딜 간다고 기래요?
너지는 좀 가만히 있어.
병관 영감이 눈치 없는 박씨에게 눈을 흘겼다.
너치 내가 주차 없이 나서서 밭쇠 근처로 젊은이들의 일을 캐고들어 뭐라겠노.
울장 밖에 나서자 여름이 무성하게 내려앉은 벌판 여기저기에서 콩밭 매는 사람들이 하얗게 나붙어 있었다. 길 옆 가까운 콩밭에서 누런 배치맛 자락을 허리춤에 찌르고 헉헉 느끼며 김매기를 하던 아낙네들이 원도를 보자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이제 원도의 작인들이 될 사람들이지만 원도에게는 낯선 얼굴들이다. 원도는 역시 공손하게 맞인사를 차리며 지나갔다. 원도가 점잖은 지주라는 것을 큰골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장지주처럼 거들거리며 사람 업수이 보는 일도 없고 언제 보나 정중하기만 했다. 길순이는 큰골에 들어서자 길가에서 이런 인사를 처음 받고 여간만 거북스럽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이런 깍듯한 인사 받아본 일이 있었던가. 지부장 꼭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자그마한 실홈으로 보였는데 정작 가까이 와보니 깊이가 두 길도 더 넘는 커다란 홈책이었다. 소낙비에 씻기어 누런 흙이 드러났다.
여기서부터 저 북산리까지 우리 땅이요.
홈채기를 건너 언덕에 오르자 원도가 북쪽현을 가리켰다. 물속이 우거져 시야를 막아 얼른 짐작이 안 가도 고개에서 내려다본 일이 있는지라 눈앞에 휘연한 평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저쪽에서 서쪽 비탈 보이지?
예.
저 비탈은 한전으로 만드는데 네 말 장대 사람들이 맡을게요.
설창 비탈. 장씨가 원도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땅이다. 길순이는 쑥대를 헤치고 흙 한 줌을 움켜잡았다.
우리 땅. 내 땅. 아니, 우리 영수, 병수, 인수의 땅이다. 너무 좋다.
가슴이 꽉 차서 오른다.
이 땅이 정녕 우리 땅이란 말인가.
노기가 가득 차오른 흙 속에서 싱그러운 내음이 풍겨 나왔다. 원도는 아내의 들뜬 표정을 못 본 채 했다. 아내에게는 흥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땅이 얼마나 됐지?
한마지기가 지방마다 달라도 만주에서는 논은 300평이 한마지기가 되고 한전은 150평을 한마지기라 하는데 300으로 계산해도 3000마지기가 될걸? 요즘 말로 하면 80헥타르 될게요. 우리 마을의 신다포리 땅은 계산이 안 들었어. 그리고 이 땅 말고도 여러 곳에 늘려있는데 이 땅만 해도 한 20알 갈쯤은 되겠지.
그 속에는 설창 비탈 밭은 아직 샘하지 않았다.
맞기도 하네. 너무 좋아.
길순이는 혀를 끌끌 찼다. 5000가리요, 6000마지기요 하던 원돈의 조선 땅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장씨는 원도가 설창 비탈을 조세내지 않은 줄 알고 있지만 수전으로 만드는 이 벌판의 땅을 조세 없이 덤으로 슬쩍 가로챈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건 조기훈의 공로다. 조기훈이 나서서 연줄 달아 조세 없이 땅을 원도의 토지대장에 올린 것이다. 쑥과 물기암나무만 자라는 이 벌판은 옛날에 장씨가 욕심내고 밭을 만들다가 종도에서 그만둔 땅이다. 물기가 너무 많아서였다. 이 꼬지개 벌판은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아 석골물이 흐르는 북쪽에다 볼을 든든히 막고 물기를 쬐면 물 근심이 크게 없다. 논 농사는 물이 첫째다. 더구나 20여 헥타르나 되는 대면적에 논을 풀려면 첫째로 물이 많아야 한다. 원도는 땅을 사기 전에 병권 영감을 끌고 석고를 몇 번 답사했다. 볼을 막는 데 품이 들 것 같았지만 일단 보만 만들면 물이 많다. 물 근심이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물 조건이 좋고 땅이 좋은 곳이 흔치 않다.
호미자로 한번 지어보지 못한 양반이 취소된다고 니기 생각했겠음도. 그런데 벼농사가 처음인데 잘 되겠음도.
걱정 마오. 아, 낸들이 다 하는 노릇인데 이 원도가 못하는 법은 없지. 펴농해도 보리밥은 굶지 않을 테니까. 이 땅이 있는데 이제 무서울 게 있어?
그렇다. 이 세월에 땅만 있으면 굶을 염려는 없다. 땅 한 조각 없이 뜨내기로 살았어도 여태껏 버티고 살아왔는데. 땅은 원도에게 신심과 담력과 끈끈한 욕망을 주었다. 이전에 원도는 아버지의 땅이 종래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땅에 대한 욕심이 추호도 없었다. 호희호식으로 자라난 원도라 없는 자의 허탈과 낭망을 몰랐고 극빈자의 아픔과 고달픔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원도는 여태껏 저기까지 품고 있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뜨내기로 10년 살고 보니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체질로서 통감했다.
아, 욕심 같아서는 맨발로 이 땅을 확 한 바퀴 다 밟아보고 싶구만.
아, 말리지 않을 테니까 들어가서 실컷 한번 밟아보구려.
원도는 어린애 같은 아내의 응석을 고스란히 받아주었다. 폭양이 벌판 위에 내려앉아 맹위치고 있었다. 올해처럼 초여름부터 무더워 보긴 처음 같다.
그 땀 벗어.
부처가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곰채기 변두리에 서 있는 버드나무 밑으로 갔다. 농꾼들이 자꾸 소를 매놓아 껍질이 벗겨져 허연 속살이 드러나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지질이 못나게 자랐지만 그런대로 햇볕을 막아주고 다리심을 하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다. 원도는 그늘 밑에 들어가자 다리를 뻗으며 반드시 누워버렸다. 남보다 더위를 무척 타는 원도라 한여름만 되면 밖에 나서길 꺼려했고 몸을 움직이길 무척 싫어했다. 대머리에 땀이 내려앉아 번들거렸다.
아이고, 땀 많이 흘리네.
길순이가 낯을 붉히며 남편의 넓적다리를 살짝 꼬집었다. 길순이가 활기를 펴자 재롱도 많았고 아양도 많다.
보긴 뭐 범도? 예?
원도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
아내가 원래 이런 여자였던가.
자, 내 이 다리를 뵙과해.
길순이는 남편의 머리를 조심히 자기 다리 위에 얹어놓았다.
아, 여기서도 참외 심는 모양 입집이. 봉생이 피는 냄새가 설설 풍기는 거 본 말이구만.
말이 안 돼. 아, 7월에 어려서 봉생이 핀다고 그러. 여기서는 우리 구고처럼 참외밭에 봉생으로 안 심고 들고 가려 심는데.
원도의 말이 틀림없다. 간도에서는 봉선화가 7월 중순쯤 돼야 꽃망울이 생기니까 봉선화 향기가 있을 리 없다.
암튼 어디서 봉생이가 피는 냄새가 난단데도 그러네. 왜 그랬도.
길순이는 남편에게 눈을 흘기며 고집 썼다.
어? 저걸 볼까요? 저기 원도 막대 있는데.
원도는 보지 않아도 길순이가 가리켜 보인 곳이 군토령 돈들락 밑에 서 있는 원두막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길순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봉선화가 서 있는 곳에는 원두막이 서 있고 원두막이 서 있는 곳에는 봉선화 향기가 가득한 것이다.
봉선화, 원두막에 앉아 봉선화 꽃에 백반 넣어서 손톱에 물들던 그 시절 어이 잊으랴. 여기 원두막은 우리 그곳과 다른 집이에. 기둥도 없고 그저 삿갓이 오는 것 같은데.
길순이는 남편의 대머리를 만지며 즐겁게 웃었다.
웃긴.
원도 역시 옛날 생각이 나는지 시무룩이 웃었다.
당신 저 원두막을 보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했지?
아니 무슨...
길순이가 시치미를 따고 안인보살을 했지만 얼굴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었다.
황철이 원두막, 그 원두막을 어찌 잊으랴.
그 원두막에서 이들은 처음으로 정을 통했다. 고종 때까지도 그저 새꽃마을이라고 불렸는데 그 후로 어떻게 돼 그랬는지 황초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콩이 다르르 익는 가을철이면 들녘과 산비탈은 하얀 새꽃으로도 핀다. 이 새꽃이 흩날리는 벌판 뒤로 노들강이 흘러 서남쪽으로 빠져 읍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북으로 흐르는 장진강에 합류한다. 황초리는 참외로 이름난 곳이다. 참외가 익는 여름이 되면 밭에는 도처에 원두막이 선다. 길순이네 원두막은 개암나무가 선 비탈밭에 있었다. 원두막 다락 그늘 밑에는 혀를 한 발이나 빼문 풍산개가 늘어져 있다가 원두막을 향해 도적걸음을 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자 벌떡 일어나 커다란 귀를 쫑긋하다가 임자를 알아봤는지 낑낑거리며 젊은이에게 대가리를 쑤셔박으며 반갑다고 매달린다. 자기한테 체면 없이 매달리는 개를 가만히 다독이던 젊은이는 불시에 몸을 솟구치며 다락 안에 짓궂게 뛰어들었다.
엄마야!
원두막 안에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던 길순이가 어마지도 놀라서 비명을 터뜨렸다.
아, 놀라긴 나야.
눈두덩이 위에 군살이 올라붙은 젊은이는 무척 대설구저 보였다.
아, 깜짝이야. 피로 먹을 게 이젠 지실 줄도 모르네.
걔도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러지.
젊은이는 다짜고짜 길순이 손을 틀어잡았다. 길순이는 댄겁에 바삐 뒤로 물러앉으며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붉혔다. 대처에 나가 공부한 젊은이여서 개화돼 그런지 자꾸 엉뚱한 짓만 저지른다. 길순이 손에는 진득진득한 더덕나물즙과 흙이 개발려 있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억세게 틀어잡았다.
날래 이선 넣을 거야. 녹이 보면 어쩌자고.
길순의 낯은 대뜸 1년감이 됐다.
겁도 많다.
젊은이는 길순이가 진정 겁을 내자 손목을 풀고 뒤로 벌렁 들어 누우며 김 빠진 소리를 했다. 이 젊은이가 원도다.
대처나가 글공부만 부잣집 도련님하고 구속 여자가 어찌 갔소?
길순이는 눈을 곱게 빨았다. 낮 동안 초조히 기다렸던 젊은이지만 안인 보살했다.
내일쯤 다시 온다고 하고선 그 새를 못 참아서 질질 끊는 여름에 구두가정 신고사.
아, 자꾸 그 도련님 소리도 마오. 그런 소리 듣기 싫소.
원도는 대설국게 구두를 뻗더니 구두짝을 멀리 팽개쳐버렸다.
아, 또 무슨 심술이 나서 아깐 구두를 댕지요. 냄새야.
길순이가 코를 싸주고 질색하더니 질그릇을 들고 원두막을 나섰다. 조금 지나 개울물에서 물을 담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원도가 멀리 던져버린 구두를 주워왔다.
어서 그발 씻소.
아, 누나 씻어줘.
참. 어서 그발 씻소.
아, 누나가 씻어주면 안 돼요?
원도가 억지를 부렸다.
참, 절보지 도련님 시발을 어떤 여자가 들겠는지.
길순이는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원도의 발을 씻어준다.
아, 누나가 씻음 들어야지.
못하는 소리 없네.
아, 정말요?
원도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몇 번이나 말해야 돼요? 누나 아직도 내 맘 모르고?
되지도 않는 소리. 도련님하고 난 원래 짝이 안 된다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길순이에게는 원도가 아직도 철 모르고 투정만 아는 철부지 같았다. 하기에 원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별수 없어. 마주서는 짝인데 왜 자꾸 이러?
이제 어르신님 내가 알면 벼락이 떨어져.
부잣집 아들과 자기네 딸,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 간도 건너가면 되지 뭐.
간도? 간도가 어디며?
마을에 생생한 젊은이들이 간도로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길순이만은 모르고 있었다.
북쪽으로 나가 두만강 건너가면 간도지.
대련님도 자다가 봉상 뜨는 소리 하지 마. 대련님은 어르신네 말을 곱게 따라서.
어르신이고 뭐고 난 누나 아닌 장가집으로 못 가. 유학도 못 가게 맞고 나 판두 모를 여자한테 창가를 들라니 아무래도 난 여기서 더 못 살 것 같소. 미치겠단 말이오.
원도가 지금 어르신님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황초리에서 모두 알고 있었다. 요 사이에는 어르신님이 도련님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부모님의 령은 옛날부터 하늘도 고용 못한다고 했는데 왜요?
고용 못하면 장진강에 나가 죽는 게 낫지.
글만 읽어 단 도련님이 어찌 무서운 말만 나오. 그럼 그 많은 땅은 어찌 돼요?
뭐, 그 땅이 내 땅이요? 아버지 땅이고 걔네들 땅이지. 땅소리는 하지도 마. 내가 지금 해까지 땅조가 생각할 때요.
이제 누구든지 도련님 마음을 되돌릴 것 같지 못하다. 어려서부터 원도를 알고 있는 길순이는 원도가 무서운 고집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집을 쓰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
번지 점프를 하고 스키도 타고 암벽 등반을 즐기면서 여행을 떠납시다.
여행은 탐구이고 미지의 세계와 극한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쓰레기는 꼭 잘 챙기시고 떠나야 합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렌즈에 남깁시다.
여행은 향수이고 행복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물관을 돌아보고 투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행은 수학이고 지식 습득과 나눔의 과정입니다.
쉿! 여기서는 촬영 금지예요.
우리는 생활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깁니다. 우리는 여행을 즐기면서 문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고급 승용차나 브랜드 시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순수함을 바랄 것인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치와 브랜드란 용어가 하나로 연결될 때 이는 유형의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다르다는 그 의미는 비싼 가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활 본질에 대한 무시도 나타납니다.
사치와 심령이 연결될 때 이는 무형의 재부로 됩니다. 심령의 체험은 하늘보다 넓고 바라보다 깊기에 가격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성대한 연애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입니다. 한마디로 개관한다면 용속할 수도 있고 고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사치품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세 가지. 첫째는 깊은 밤 잠이 안 올 때고요. 둘째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 하실